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다섯 번 정독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암송토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일하는 것은 순종해 보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정독하셨고 또 암송했다고 믿고 본문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은요, 문맥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캡처하는 것이 강조점일 때가 있고 어떤 성경 본문은 그 본문의 글자 한자 한자에 주목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히 51절에 있는 이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한자 한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진리 하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피와 살로 구성된 지금의 몸, 그것을 혈과 육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는, 지금 이 피와 살로 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왜? 적합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환경에 부적절한 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주병사들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우주복을 착용해야 하듯이,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에 유람선 사고가 있어서 이제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서 전문 잠수사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수영 훨씬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통을 메고 장구를 갖춘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가? 이 물속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환경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 피와 살로 구성된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 그래서 50절 후반부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는 것, 부패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몸, 이것을 기본 성질로 하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불멸의 생명을 입고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환경에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51절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오늘 설교 대부분을 51절에 머물 텐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했습니다.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란 말은 영어로는 mystery 또는 secret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의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온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그 뜻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무스테리온 그럽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 가운데서 어떤 형식으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 순간까지 그 점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수천 년 동안 비밀 문서로 봉인된 무언가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놀랍게도 알고 확신하고 이것을 소망의 근거로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문맥에서 이 비밀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두 성경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의 무스테리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오픈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왜? 너희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관이 없는 진리에 갈급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닫혀있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자신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어떤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바울과 그들의 동료 사역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이제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비밀로 간직되어 오다가 사도에게 진실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전하고 그래서 알리는 그 역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밝히는 일꾼으로 이 비밀이라는 무스테리온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전 세대에 계시된 적이 없었던 비밀스러운 진리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본문 가운데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역사 가운데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그 비밀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던 어떤 무스테리온, 미스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51절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는 우주적 사건. 저 여러분이 왜 이 구절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하늘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거대한 사건이 전개될 것인데 사도 바울의 때까지 그것은 비밀로 봉인되어 오다가 봉인된 문서로 되어 오다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심과 더불어서 사도에게 계시한 그런 사건으로 자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베이비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림의 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류 수천간의 역사를 잠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존재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 역사의 특정한 어떤 순간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 땅이라는 특정 지역 가운데 그 특정한 시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대부분의 인류에게 이 사실은 봉인된 비밀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발전시켜 오시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기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비밀로 봉인된 그것이 해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9년 3월 5일 신문 기사에 교황 비오 12세 시절 비밀문서 내년 공개 그런 헤드라인이 떴어요. 3월 5일 석 달 전 신문 기사인데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재위했던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직을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2020년 내년 3월 2일 날 이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해요. 교황청 문서가 왜 관심거리일까? 왜 유대인 이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교황청에 압박을 가해서 그때 당시에 교황 비오 12세가 남긴 그러한 기록들 공개하라고 그렇게 계속 수년간 압박을 가해왔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재위했던 교황 비오 12세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그 봉인된 문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 3월 2일은 유대인이라면 아마 그 날을 기다렸다가 그 문서에 대해서 접속할 것입니다. 봉인이 해제가 되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차원의 비밀 하나가 인류 역사 가운데 봉인되었던 어떤 진리가 모습을 확 드러냅니다.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이런 사건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떤 기대감이 커졌고 사도에게 이 비밀이 계시되었고 이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우주적인 그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자, 여기 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구절 주목해서 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그 경험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나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사망을 당해요. 구약에는 이 육체적인 사망을 그치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인류 전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무수한 집단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에 남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여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잠자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세대의 사람은 아주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무리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스데반도 주님의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빌립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죽었습니다. 육체를 딱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유일하게 예외적인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룹입니다. 이제 51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이 구절에 잠시 주목하겠습니다. 헬라어 어순을 따르면 순식간에가 가장 먼저 나오고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홀연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 그것이 세 번째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세 단어를 잠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 국민학교,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 우주소년 아톰. 지금 어벤져스 나오는 뭐 인물들 우주소년 아톰이 다 제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톰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있는 아토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작가가 왜 아톰이라고 지었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토모스, 순식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토모스라는 뜻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를 아토모스라고 해요. 근데 일본 만화 작가가 우주선 아톰을 지은 사람이 이 캐릭터를 아톰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한 어떤 하나의 주인공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에서 차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홀연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도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 과학자들은 눈 한번 깜빡하는 그때 걸리는 시간을 0.1초로 봐요. 고대 지중해 세계 가운데 그들의 인식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 개념을 눈 한번 깜짝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 시대에 쓰여졌다면 또 달라졌겠죠. 아마 이 나노세컨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10억 분의 1초 이런 개념. 어쨌든 어떤 시간의 경과가 없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일어나는가?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무엇을 신으로 하여 이 일이 발생하는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에 이런저런 정보와 또 가르침에 접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2000년 전에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 정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밝히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빨간불을 켜고 주의하는 가운데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장이 강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도 혹시 누군가가 그 날과 그때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못을 박는 경우에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면에 이러한 신비한 사건의 발생 전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놓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즈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민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이장림 목사라는 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내용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지난 1999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휴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허탈감 가운데 새벽녘에 귀가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소망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사건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한 환멸을 일으키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혹과 비진리가 주님 오시는 것과 관련돼서 미국, 뉴질랜드,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획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한가 아닌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한 추측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성경적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분명하게 주 예수께서 입으셨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마지막 나팔에.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마지막 나팔과 관련하여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그 사이에 우리 몸이 변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나팔은 구약에서는 양각 나팔, 순양의 그 뿔을 잘라서 이렇게 베베 꼬여진 그런 그 뿔 있죠. 그것을 불모로서 어떤 그 집회나 뭐 절기의 시작을 알린다든지 전쟁의 소집을 한다든지 군사 동원령을 내린다든지 특히 성전 찬양할 때 이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바로 이 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그런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될까? 이 마지막 나팔은 성경에 네 가지 표현으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사용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1, 2, 3, 4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인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 번째 나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는 잠시 성경을 볼까요? 큰 나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입으시고 오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큰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큰 나팔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아는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가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그러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이 봉인이 해제되었고 사도에게, 초대교회,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대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도록 믿음의 근거로 주신 소망과 확신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주적인 어떤 소리가 울리게 할 것인데, 저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참고할 만한 많은 책들을 또 성경적인 어떤 레퍼런스를 뒤적여가면서 고민을 했지만 분명히 이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대상인 사도 바울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물리적인 어떠한 소리와 빛에 대해서 다르게 경험을 해요. 전 그러한 것이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만 이 소리가 들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 왕을 우리는 땅에서 기다리면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때 당시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주께서 내려오시고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왕이시니까,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왕이시니까.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그 이후에 한 번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 교제가 막히지 아니하고 그분을 누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봐주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패하고 분해돼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수많은 성도의 몸이 이 영광의 순간 마치 흙 속에 심었던 씨앗이 아니라 다른 식물의 목숨을 갖추고 땅 위에 뚫고 나오듯이 결코 부패하거나 변형이 불가능한 그런 몸으로 무엇으로도 분해할 수 없는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수억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먼저 그들이 순서적으로 먼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뒤이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몸, 부패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영광스러운 이 대목의 뜻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부패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몸, 죽을 것이 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우리 인간의 몸이 불멸의 몸, 이모터 바디를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영혼이 부패 불가능의 몸이 될 것이며 영혼이 사망 불가능의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시청했는데 인도를 배경으로 한 거였어요.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가르니 마타 템플이라는 세계 유일의 쥐를 모시는 사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쥐는 혐오 동물 뭐 1순위인데요. 그들은 이 쥐들을 거룩한 쥐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인도 말 까바라고 부르면서 이 사원 안에 2만 5천 마리의 쥐를 극진히 모십니다. 제가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이 사원 곳곳에 쥐들을 위한 우유, 빵, 땅콩, 코코넛을 배치해놓고 심지어 그 참배객들은요 이 큰 우유 그 트레이가 있어요. 쥐가 뭐 저 눈에는 막 그 트레이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게 수십 마리였는데 그 입을 대고 마시고 있는 그 우유를 참배객들이 마시는.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에 의하면 다음 세상에서 이 쥐들이 사람이 되고 이 참배를 드리는 이 참배객들 그 힌두교도들이 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극진히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서 들어가면서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통로나 거기 보면은 이들이 문 그것들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다음 세대의 쥐들이 사람으로 환생되고 지금 참배를 드리는 이들이 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쥐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진실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놓고 또 고양이를 풀고 뭐 쥐약을 놓아서 없애고 하잖아요. 쥐의 환생이 없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힌두 교도들은 2만 5천 마리의 그 쥐를 분명하게 다음 세상에서 저들이 어떤 존재로 그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환생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유를 바치고 그들이 싼 어떤 그 오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영광스러운 사실 이것이 혹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들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현실화되는 바로 그 영광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 변화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까? 이 힌두교도는 이 사원에 있는 쥐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셨던 우유, 또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쥐들이 지금 내가 이들에게 잘해주고 잘 대하고 선을 베풀고 이들을 섬기는 만큼 나의 영혼이 달라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의사들이 보았으면 즐거워할 그 우유를 마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51절의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변화될 내 몸 마지막 때 주께서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로 어떤 확신이 삶의 어떤 증거로 드러나야 될까?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멀리 볼 수 있으면 사소한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멀리 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귀히 여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보다 저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운전하고 갈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운전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 내가 오르지 못한 그 지위에 대해서 자꾸 저기 오르면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행복에 끊임없는 다름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에 펼쳐질 지금 봉인이 해제된 영광스러운 이 비밀에 이 소망에 우리가 영혼의 닻을 두고 있다면 비록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몇 번 읽어야 할까요? 다섯 번 천천히 정독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이 세대에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미래에 펼쳐질 복된 소망으로 생각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채운 만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멀리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멀리 보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되 진리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